최근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되었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그 손모 씨에 대한 그런 기사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워낙 화제가 된 사건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늦은 밤까지 친구와 술을 마시고 또 친구는 귀가를 했는데 손모 씨는 귀가하지 않고 실종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손 씨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 청년의 죽음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은 손모 씨 아버지가 이 죽음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이말 때문입니다. 아이 잃은 아빠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이렇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절규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 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청와대에 무려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 잃은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이고 한량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의 마음은 이렇게 부모님의 숨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대신 내 어머니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덩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머니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내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너에게 보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랑의 손길로 내 아버지 어머니를 보내어서 우리를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내 어머니 같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이 한탄하는 주님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에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49장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받아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또 수많은 주민들이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참극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수모를 당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하여 나라가 망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원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직 시온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실패하고 재수를 할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고향에서 평소에 다니시던 절에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교회 다닌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스님이 어머니를 보고 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계속 교회 다니면 원래 죽거나 아니면 불구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종갓집에 시집 오셔서 아들 낳으시려고 제 위로 딸만 무려 6명을 낳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7째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죽거나 불구가 되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부터 온 가족이 제가 교회를 못 가도록 말리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제 믿음이 너무도 연약했던 터라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까지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이런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그때 제가 믿음이 조금 더 굳건했더라면 다른 결정을 했을 텐데 결국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또 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던지조차도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겠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겠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그 시간들을 꼽으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20살부터 군대 입대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그 시간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며 그 살아가던 그 20대 초반의 그 절망과 좌절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또 주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 있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탄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바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어떻게 잊겠냐는 것입니다. 자기 태에서 난 그 자식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머니의 그 사랑도 이랄진데 나일까 보냐. 혹시 세상의 어머니는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이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 어머니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15절에서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를 손바닥에 새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기록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볼펜이나 연필로 쓴 것이 아니라 조각칼로 우리를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조각칼로 새기고 지워지지 않도록 문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우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주님은 그 손바닥에 대못을 박아야만 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 흘리시는 그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나의 얼굴,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지오바니 파파니를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자식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어릴 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무신론자로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 자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 잘 믿어라 그렇게 사정을 해보지만 한번 굳게 닫힌 마음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식에게 중병이 찾아왔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름시름 그렇게 앓다가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부모님이라도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자기 자식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엄청난 고통을 참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무엇을 먹이면 살아날까 고심하던 중에 그동안 살림이 너무 어려워서 고기 한 점 제대로 먹이지 못한 것을 후회하다가 하루는 자기 허벅지 살을 도려내어서 국물을 내어서 먹였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정성이 통했는지 하나님의 응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 자식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고 나자 사경을 헤맬 때 마셨던 그 국물이 다시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어머니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달여주신 그 국물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먹으면 거뜬해질 것 같은데 구해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더라면 아마 감히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살덩어리인 줄을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이 자식 살리려는 일념으로 나머지 허벅지 살을 떼어내려다가 그만 동맥을 건드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피를 쏟으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놀라서 뛰쳐나온 이 자식이 피범벅이 된 그 어머니의 처참한 모습을 발견하고서야 그때서야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눈물을 비오듯 흘리면서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용서를 구합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불효막심한 이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먹은 그 국물이 어머니의 살로 달인 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그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얘야, 나는 죄 많은 몸을 베어서 너를 먹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몸으로 그 살을 베어서 우리를 먹이셨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기를 바란다. 그 후로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옥 같은 작품들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이야기, 또 자기에게 살을 베어 먹여주었던 그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떡과 포도주라는 그런 명작을 남깁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선 사나이라는 이 소설을 통하여서 또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살점을 뜯어서라도 아들을 살리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 사랑의 마음은 동서양이 한결같은가 봅니다. 여러분, 양주동님이 지으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 3절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거지 없어라.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머니의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잊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보살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하다가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면 모든 소망을 놓쳐버리고 시리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끊어지거나 관계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보살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지신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지고 피가 터져서 범벅이 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가시 면류관이 이마에 박혀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그 고통을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그 순간에도 그 고통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조롱과 비웃음을 끝까지 참아내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이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부르짖음 또한 결코 외면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그 딸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들이 그 앞에 있었지만 그녀는 딸을 고치려는 그 일념 하나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하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여인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표현을 빌리자면 완전 개무시당한 거죠. 보통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딸을 고치고자 하는 이 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차 주님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누어 주시면 제 딸이 살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이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남편을 위해서 16년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무려 30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는 절절한 사랑의 기도가 남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마침내 자식까지도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기하게도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응답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어머니의 사랑을 잊고 삽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잊고 나면 후회하죠. 그 어머니를 잃고 후회하면서 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심순덕님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늑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저 희생하고 그저 손해보고 참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보니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희생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참아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지금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은 백성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 이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동일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말씀하시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관심은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에 내 자녀들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성을 다시금 건축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자들이 떠나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다시금 이스라엘의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열방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귀한한 백성들로 인해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심하여 돌아온 그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영화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멸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협하던 세상의 근심과 걱정도 떠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열방의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꽃이 되고 향기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생활 선교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주님 앞에 주님의 가슴에 올려드리는 예쁜 카네이션 꽃이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선교사들이 되어 마침내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